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28일은 납치 피해자 소가 미요시 씨의 생신이십니다. 86세가 되십니다. 아직도 일본에 귀국하지 못한 납치 피해자 여러분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요구합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2017년 11월 18일 카토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은 니가타현에서 개최된 잊지 마라 납치 현민 집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을 맡고 있는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을 맡고 있는 카토 카츠노부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또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는데도 많은 분야의 분들께서 이렇게 오늘 잊지 마라 납치 현민 집회에 지역 선출 국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현의회의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발걸음을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야기가 있었듯이 1977년 11월 15일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요코다 메구미 씨가 북조선에 납치되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긴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1978년 8월에 납치된 소가 히토미 씨 본인은 2002년에 귀국이 실현되었습니다만 같이 납치당한 어머니 미요시 씨는 아직 귀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3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니가타에는 오늘 오신 가족분께서 나오십니다만 오사와 타카시 씨, 나카무라 미나코 씨를 비롯한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은 특정 실종자분들도 계십니다. 현재에도 가족 상봉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아직도 북조선에 남겨진 많은 납치 피해자분들의 귀국을 위해 유감스럽게도 구체적인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정부로서도 동안의 극치입니다. 또한 북조선의 열악한 상황에 놓여 아직도 귀국을 이루지 못한 피해자분들 그리고 귀국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가족분들 이 긴 세월의 여러 고통, 슬픔 그 일을 생각하면 드릴 말씀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담당 대신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뿐입니다. 납치 피해자분들도 가족분들도 고령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한시라도 유예도 없다는 그런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과 하나되어 임해가겠습니다. 그러나 북조선은 이 문제에 진지하게 임하기는커녕 핵실험을 실시하고 또 미사일도 거듭해서 발사하고 또 도발적인 운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조선의 폭고와 이러한 대응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결코 이 납치 문제를 매몰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난 6일 요코다 사키에시 그리고 소가 히토미씨를 비롯한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면담을 가지셨습니다. 면담에는 아베 총리도 저도 함께 하였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이 가지고 온 납치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개별적으로 질문도 하고 하셨습니다. 또한 가족의 마음이 담긴 호소에도 정말 열심히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면회 후 대통령으로부터는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의 슬픈 이야기를 들었으며 납치 피해자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베 총리와 힘을 합쳐 헤쳐나가고 싶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납치 문제의 심각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공감을 얻었으며 그리고 일본과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단히 협력하여 노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북조선에 대해서도 매우 강한 메시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면담의 실현에 이르는 배경에는 아베 총리의 거듭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제의도 있었지만 올해 9월에 가족회, 구출회, 납치 의원 연맹 여러분들께서 미국을 방문하여 그때 백악관의 고관에게 요코다 타쿠야 씨가 직접 납치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해 주신 것이 컸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절묘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한 세 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대통령과의 면담은 방금 말씀드린 큰 성과입니다만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이번의 가족 면담을 통해 한층 깊어진 이 문제에 대한 일미 동맹을 기초로 하여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위해 한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관계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아베 총리는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비롯한 모든 기회를 포착하여 일본은 국제사회에 대해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북조선과의 외교관계의 재검토를 포함한 북조선에 대해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 그 정책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호소해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도 있어 아시아, 유럽, 중남미 국가들이 북조선과의 외교관계, 이를 축소시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도 북조선에 대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일중 정상회담에서도 최근 북조선 정세에 대한 매우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 아베 총리가 습근평 주석에게 납치 문제 초기 해결의 중요성과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호소하여 양국 정상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일중 간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간다는 것에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달 16일 북조선 인권침해 문제 기몽 주간 동안에 도쿄에서는 국내외 조명 인사를 초빙하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 의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와의 연계에 맞춰 북조선에 납치당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구출은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주체적으로 대처해 나갈 과제입니다. 아베 정권은 가장 중요하며 최우선 과제로 임해갈 것입니다만 동시에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납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강한 의지와 하루라도 빠른 귀국에 대한 강한 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북조선에 대해 정부 국민이 일체가 되어 또한 국내를 통한 다양한 압력을 가해 거듭되고 있는 북조선의 폭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을 지렛대로 모든 시책을 이용하여 인정의 유무를 떠나 모든 납치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북조선 측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부디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계속된 지원과 협력을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저희의 인사를 가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속의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후지 야의 야생동물 공원을 찾았던 체험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 해가 순식간에 지나 1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일본에서는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는 북조선 인권 침해 문제 계몽 주간입니다. 이 주간에는 도쿄를 비롯한 일본 전국 각지에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민 홍보, 계몽을 위한 행사를 수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지 야외 야생동물 공원을 찾았던 저의 체험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최대급인 야외 야생동물 공원인 후지 야외 야생동물 공원은 시즈오카현 수소노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지 야외 야생동물 공원은 일본에서 제일 높은 후지산을 배경으로 전 세계에서 모인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보즈 관광으로 후지 야외 야생동물 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관광은 도쿄에서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들을 상대로 제1번 대한민국 민단이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가는 버스 안에서 관광 해설원이 차장 밖으로 보이는 산과 강, 공장 등 연선 지역에 대하여 역사와 함께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신 덕분에 오랜 시간 버스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지루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해설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일본의 관광 안내의 훌륭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버스의 창문 밖으로 펼쳐지는 나무들로 덮여있는 산들과 그 사이를 누비며 포장된 도로, 곳곳에 있는 살림집 등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보면서 일본은 어디를 가나 깨끗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도쿄에서 출발한 관광버스는 3시간 걸려 고속도로와 수림이 우거진 산길을 지나 후지 야외 야생동물공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웅장하고 위험 있는 후지산을 배경으로 한 후지 야외 야생동물공원의 안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볼 수 있는 야외 야생동물 구역과 동물들과 접촉할 수 있는 만남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야외 야생동물 구역에서는 곰, 사자, 호랑이, 치타, 코끼리, 초식동물, 산에서 사는 초식동물의 총 7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야외 야생동물 구역에는 정글 보스와 GPS를 탑재한 야외 야생동물을 둘러볼 수 있는 자동차 등을 타고 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 있는 등 야생동물과의 만남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글 보스를 타고 구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물 모양을 한 보스 창문은 유리가 아닌 철망으로 만들어져 곰과 사자, 봄 등의 맹수를 코앞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모기를 먹으려고 보스에 다가오는 사자를 정말 가까이에서 보니 과연 짐승들의 왕자라고 불리울 만한 위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눈앞에서 본 시베리아 봄은 북조선의 동물원에서 보았던 봄과는 너무도 달랐으며 큰 체격에 날씬한 몸매, 사납게 보이는 눈매 등의 박력은 압도될 정도였습니다. 한편 만남 구역은 목장 등이 펼쳐져 있었고 가축 등의 동물들을 직접 만지기도 하며 함께 놀거나 모기를 주는 체험을 할 수 있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강아지관, 고양이관, 토끼관은 실내에 있어 비가 오는 날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내 여러 장소에서 세계문화유산인 후지산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후지 야외 야생동물공원에서 느낀 것은 일본에서 서식하지 않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동물들을 직접 보거나 만지면서 동물들에 대한 지식과 리해를 풍부하게 할 수 있게 하는 훌륭한 공원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시설을 가진 일본의 훌륭함에 다시 한번 감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야생동물공원의 안전체계에도 감탄하였습니다. 특히 인간을 습격하려고 하는 사자, 봄과 같은 맹수에게는 안전한 보스를 이용하면서 가까이에서 구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도 평양을 비롯하여 큰 도시에는 동물원이 있어 저도 어릴 때에는 동물원에 자주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북조선에 있었던 그 무렵에는 식량 난으로 사람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정도의 오목한 시기였기 때문에 하물며 평양과 지방의 동물원의 동물에게 먹이를 제대로 주지 못하여 대부분의 맹수들을 처분하였다고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평양의 동물원을 크게 확장했다는 보도에 접했습니다만 지방의 동물원은 어떤 상황인지요? 저는 일본의 야외 야생동물공원을 돌아보고 북조선의 동물원과 완전히 다르다고 느낀 것은 북조선의 동물원의 동물은 좁은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인지 힘이 너무 없어 보였다고 느낀 반면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일본의 야외 야생동물원의 동물은 영양 상태도 너무 좋고 힘센 야생동물을 많이 볼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은 후지 야외 야생동물공원을 찾았던 저희 체험을 보내드렸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내년이야말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행복하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12월 25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날에 유엔 안보리는 구조조정에 대한 새로운 제재 결의라는 것을 좀 종회 일지로서 제득을 좀 했었습니다만, 막 거기에 반발을 해서 12월 24일 날에 북조선은 그 외무성 대변인 선면을 한 것을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 대변인 선명을 하는 것은 좀 보면 뭐 적어도 특에 너무 주목을 좀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서는 이번 선면을 보면은 역시 앞으로 북조선이 핵시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험을 좀 하지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을 좀 완성을 좀 하지 않겠다고 하는 뭐 그런 것을 좀 너무 강하게 시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외무성 대변인 선면에서는 북조선이 이 자위적 핵 억제를 다져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말을 했는데, 원래 그 이야기를 할 때 북조선이 자꾸 그 지리량 양적으로 좀 강화시키고 싶다, 시키고 할 거라 그런 식으로 말을 해왔습니다만, 이번에 그냥 다져 나갈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상 핵무기 능력을 한 것은 또 그 향상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강력하게 시사됐다고. 시사를 좀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것은 혹시 북조선이 만약에 좀 ICBM이라는 것을 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갖고 있는 핵 능력이라는 것은 그것은 좀 포기하지 않고 이런 핵무기를 가진 북조선과 미국이 공정을 좀 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요구했던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선면은 미국에 대해서 대조선 적대시 전쟁이라는 것을 좀 거두치우고 핵을 가진 우리와 그러니까 핵을 가진 북조선과 공정을 좀 하는 법을 그것은 배워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이 원래 북조선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하고 다르다고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왜냐면은 북조선이 이 물론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핵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은 그 미국의 적대시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핵무기를 좀 개발하고 좀 가지게 되었는데, 막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적대시 전쟁을 한 것은 좀 포기한다면 북조선도 핵무기를 좀 포기하겠다고 포기할 수 있다고 그런 것이 원래 북조선의 기본적인 그런 반침이었는데, 그러나 이 외무성 대변인 선면은 뭐 미국에 대해서 적대시 전쟁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핵을 가진 북조선과 공전을 좀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새로운 그 북조선의 반침으로 될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그 식으로 반드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는 김일성 주석, 김정은 장군의 유훈으로 좀 유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은 2018년 1월 1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심려사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할까라는 것은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일본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후메 유타카시, 요코다 메구미시, 마츠모토 교코시, 타나카 미노루시, 타구치 야에코시, 이치카와 슈이치시, 마츠모토 루미코시, 소가 미오시시, 이시오카 토오루시, 마츠키 카오루시, 하라 타다 아키시, 아리모토 게이코시,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go.jp info@n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3581-6011 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g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4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밤 12시와 12시 30분부터는 7290kHz로 또한 밤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295kHz로 밤 1시부터는 주파수 6045kHz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